빌 게이츠가 5년 전에 메르스, 사스, 스페인 독감, 에이즈, 에볼라의 그 치명성을 목격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핵전쟁보다 전염병으로 인류가 고통을 당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핵무기 개발해서 트릴리언 달러를 쓰는 것보다 앞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 투자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왔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역병입니다. 우리의 눈부신 과학 발전을 이루었지만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살펴보십시다.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라, 대신 시간을 취하라 라는 역사적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제 유대인들은 주어진 공간에 사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시간 안에 살아라 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거룩함, 거룩한 장소 혹은 시간에 대한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날, 성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예배당이고 주일이죠. 예배당과 성전은 공간적인 성소이고 주일과 안식일은 시간적인 성소입니다. 코로나19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여지없이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셧다운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일어나지 않았던 미정류의 사태입니다. 그래서 social distancing, isolation, self-quarantine, 자아를 격리하여 담장 바깥에서 사는 삶이 된 것입니다. 혹은 집안에서 갇혀 사는 삶입니다. 뉴욕과 런던과 캘리포니아 LA가 우리가 사는 올랜도가 그러합니다. 한때 북적거리던 도시,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흩어지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의 해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면 출애굽기의 모세는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 전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할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죠. 그 앞에 출애굽기 23장 12절에는 일곱째 날에는 쉬라라는 안식을 명하십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스토리를 보십시다.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기 2장 2절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성소를 영어로 sanctuary in space라고 한다면은 안식은 sanctuary in tim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역사가 흘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성전을 포기해야 합니다. 예배 장소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배 시간이 빼앗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성소를 두게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저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아시고 다시는 흩어진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일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땅도 성전도 집도 이제는 없습니다. 흩어졌지만 그러나 저들에게는 성소 하나는 남아 있었습니다. Sanctuary in time은 물리적으로 모이지 못해도 영적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어도 마치 한 백성과 같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이 세계화, 글로벌화가 되기 전에, 무려 2000년 전에 이런 아이디어가 존재했습니다. 비록 다른 지역, 다른 문화, 다른 전통이라도 같은 시간에 예배드림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메시아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하셨죠. 그러시면서 예배할 장소를 찾지 않으시고 대신 예배할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몸이 이제 성소가 된 것입니다. Sanctuary in space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해도 같은 시간에 예배드림으로써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시기 전에 안식을 주신 이유입니다. 안식 먼저, 성전 다음, resting first, before building. 이것은 어찌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픔과 울음이 올 것을 아시고 치유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때, 언제 받을 만한 때, 시간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같은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더라도 같은 시간에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에 관하여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동시에 이렇게 이르시되 내가 언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언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병 이전에 치유를 먼저 주셨음을 기억한다면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하신 말씀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언어로 말하자면 예배당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협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할 때에 부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집에 있고 특별히 타지에 가 있던 우리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네, 우리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서 우리의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특별히 시편을 읽으면 좋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아픔과 고독 속에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느끼기 위해 시편을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고독하지만 우리 고독한 이웃을 찾으십시다. 전화나 SNS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짧게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시편을 읽고 외로운 이웃을 찾아 격려하고 위로하는 간단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먼저는 과학기술, 인터넷 같은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는 세계인이 되었습니다. 감사할 일이지요. 동시에 우리가 세계인으로서 연대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는 이란과 이태리, 미국, 한국 그리고 온 지구촌에 동일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시민이라면 이태리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것은 겸손입니다. 우리는 21세기 물질의 풍족과 과학기술과 자유의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만과 위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마이크로 몬스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로 무릎을 꿇게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치 있는 존재라면 온 세상 피조물은 우리를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치 없는 존재라면 바이러스와 같은 마이크로 몬스터가 우리를 폐망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사회적 격리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도피성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도피성으로 피신합니다. 그곳에 있으면 원수 갚는 자, 살해당한 자의 친척이 보복할 수 없습니다. 실수로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는 보호하는 장치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까지 도피성에 피신할 수 있습니까? 도피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민수기 35장 25절에 보면은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은 공동체 전체가 다 같이 직면하는 위기이고 공동체의 슬픔입니다. 이때 공동체의 커다란 슬픔 때문에 개인적인 적대적 원한이 잊혀진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절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소셜 디스턴싱 할 때에 다른 고통들은 마이너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크나큰 고통은 우리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인지할 때에 도피성에 갇혀있는 우리 각자는 이제 위로함을 받고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때는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고통의 때가 하나님 나라의 때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비록 떨어져 있지만은 인터넷으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본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의 울음이 아침에 기쁨으로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의 세력을 끝장내는 이때인 것입니다. 사회적 격리의 시간,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가까이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십니다. 우리의 행동과 결과를 우연이나 찬스나 운명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무지와 미신에 기반한 이교사상일 뿐이지요. 만유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여기는 양들의 신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파악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 앞에 발생한 코로나 이 사태는 무작위로 발생한 임의 사건일 뿐입니다. 포춘 텔러의 점괘에 운명을 맡기거나 맹목적 찬스를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을 못 보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의지한다면 코로나를 포함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받들고 계시지요. 의인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살핌을 의지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지금은 비록 힘들지라도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주께서 나를 해하실지라도 나는 주를 의지하렵니다. 덴마크 신학자,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앗아가는 순간에 앗아갔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비록 코로나와 같은 고통과 슬픔과 상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세상을 받아들인다는 표현이죠. 우리가 지혜의 마음을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옵소서. 지혜자는 죽는 날 사람은 자기 인생을 단 하루처럼 생각한다고 합니다. 인생은 급히 지나는데 우리 인생의 해피 뉴이어가 언제 닥칠지 우리는 모른다고 합니다. 아무도 우리 날과 우리 때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치유받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생명을 택하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로부터 감추이거나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늘도 바다도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입술과 심장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 받기는 시험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만은 또한 피할 길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코로나의 고통 속에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고통 중의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진부한 조언이나 교정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에게 믿음, 신뢰하려는 그 의지, 끝까지 변치 않는 힘, 소망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 삶의 단순 기도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게 필요한 건 주님이십니다. 고통 중에 우리가 듣는 은혜의 소리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 안에 거하라. 빛 가운데 걸어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사랑받는 자야. 라는 음성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의 팬데믹에 빠진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개입해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슬픔과 실망과 화해하는 법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 코로나의 땅 위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